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그림이 그려지지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상상하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마음이요? 이 억울한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감성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억울한 일은 이 사람에게 심각한 무슨 환경적인 문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었어요? 형이 자기의 유산을 빼앗아가 버린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부분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 함께 자라왔던 형이요, 내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음에 큰 상심이 되겠죠? 상처가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산이 없어진 것 자체로도 나에게 큰 피해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웬만한 유산, 어느 정도의 유산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유산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3년, 5년, 10년 어떻게 보면 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동해서 모아도 되지 않을 만한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을 수 있었던 그 돈이 빼앗겨집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더 가슴이 답답한 건 뭐냐면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돈을 뺏겼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이 돈 나한테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기엔 형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던지 교묘하게 일을 처리해서 그 돈을 내가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보다 이 세상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주지 않을 때 더 큰 단절감을 느낍니다. 그쵸? 이 세상에 대한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이 세 가지 마음이 그 사람에게 복잡하게 엉켜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형에 대한 그 서운함, 상처, 그리고 이 돈이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아, 내가 힘들어져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이 세상에 대한 답답함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답답함이고 어려움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멀지 않은 데서 사는 형은요, 내 돈을 가져가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내 돈을 가져가서 당당하게 삽니다. 내 돈을 가져가서 누리고 삽니다. 근데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나는 그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된다면 그걸 쉽게 털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그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나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의 큰 상처, 마음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것과 살아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재판장도 나를 안 풀어줬고 다른 친척들도 나를 안 풀어줬는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로우시니까 예수님은 이 내 불의한 것을, 내가 당한 이 불의한 상황을 불의하다, 의로워져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믿었습니다. 또 뭘 믿었어요? 군중 속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독대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 예수님은 이 큰 무리 중에 무리가 막 쫓아내는 한 사람이지만 저 예수님은 누구한테? 나한테 관심을 두실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따뜻한 분일 거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뭘 믿었어요? 예수님은 의롭고 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형이 그 재산을 나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야. 형을 깨닫게 하든가, 형을 책망하든가, 권위로 명하든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돈을 나에게 돌려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맞다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호의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여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설교 전후였을 것입니다.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 때 이렇게 문둥병자 한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찾아가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설교 중이셨던가 설교가 끝나고 셨던가 설교 전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와 하고 감동하고 있는데 그때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체에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기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쫓아갔던 그 병자들에게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병만 병입니까? 이 사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병과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상, 이 사람의 상상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던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형에게 데리고 가서 어떤 놈이 네 형이냐 나오라고 하고 하늘에서 벼락 같은 거 하나 딱 친 다음에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이게 불의하다 이 중에 이런 불의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과 우리의 내면의 질병까지 치료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의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읽었던 대로 성경 스토리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한 발 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 가운데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 가운데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한 발 물러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 그분은 재판장이 아니시고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신가? 한 발 물러나십니다. 섭섭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두 번째 말이 더 상처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는 애 뺨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얘들아 얘처럼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뇨. 그 얘기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내 형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가서 내 형을 끌어안쳐 놓고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내 형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돈을 뺏긴 사람은 나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은 형이잖아요. 그럼 누가 탐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전익가경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스토리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무슨 스토리예요? 돈이 많아서 고민인 사람 얘기 들려주십니다. 나는 지금 뭐가 고민인데? 돈이 없어서 고민인데. 그렇죠? 난 돈이 없어서 고민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돈이 많아서 고민이 한 사람 얘기를 들려주세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돈이 많은 게 고민인 사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현찰이 몇십억이 있는데 몇백억 정도 되는 건가? 그걸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몰라서. 그쵸? 이걸 은행에 넣어야 되는지 증권에 넣어야 되는지 부동산에 넣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고민하다가 고민을 하고 한문에 넣었는데 어때요? 이게 잘 된 경우죠. 그쵸? 아, 재테크에 성공한 한 사람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느낌이 왔을까요? 이 사람이 동감이 됐을까요? 아마 이 사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제발 좀 우리 형에게 가져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형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자주. 아, 한 부자가 있었는데 돈을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영원한 만족하라 그러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러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니? 알죠, 그쵸?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요 의미 있게 쓸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럴 생각일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이 부자와 달라요. 우리는 돈이 많이 생기면요 나 혼자 먹고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쵸? 저에게도 좀 주실 거죠? 그쵸? 옆 사람도 좀 나눌 거고 컴패션 같은 데도 거액을 할 거고요. 아이 생일만 되면 기부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만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랑은 나는 수준이 다르죠. 근데 내 문제는 뭐예요? 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우리 환상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넣으면 사라지는 마법의 통장이죠. 이거 어디 갔을까? 분명히 내가 올해 3천만 원을 벌었대는데 나는 3천만 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랑 다른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어려운 나에게 그 부자 얘기를 하면서 돈의 자유화라고 하면요, 좀 불편하게 들립니다. 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은 내 어려운 건 잘 모르시는구나. 내 답답한 건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들려지는 권면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날카로운가요? 그렇게 이 본문이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부자의 문제와 이 한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같은 문제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내 톤이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숲속에 사는 줄 알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상상을 한 거, 아, 예수님처럼 우리 야외에 배웠거든요, 원래 계획에.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버전으로 맞춰있으면 여러분 이 풀스입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야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돼?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같은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나쁜 문제고 한 사람은 좋은 문제였지만 문제는 같습니다. 무슨 문제였어요? 좁은 시야의 문제였습니다. 좁은 시야의 문제. 부자의 문제는 뭐였나요? 돈이 있는데 재테크를 하는 게 부자에게 문제인가요? 돈이 많아서 창고에 더 이상 들일 수가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게 부자에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부자에게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다. 돈이 넘치십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투기적이지 않은 선에서 잘 늘려나가십시오. 부자의 문제는 어디에 있죠? 후반부에 있습니다. 부자가 그것이 끝난 후에 뭐라고 외치죠? 내 영혼아 라고 외칩니다. 부자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 내 인생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의 전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부자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의 문제입니다. 이걸 라이프 플랜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요즘에. 그쵸? 인생 계획이라는 단어죠. 라이프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서 라이프 플랜은 뭐죠? 투자 운용 관리 계획입니다. 그쵸? 노후에 대한 연금은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잉여 자산은 어떻게 굴리고 계십니까? 복리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몇 살 때 집을, 몇 살 때 노후의 연금을, 몇 살 때 해외여행을, 몇 살 때 아이들의 등록금을 여러분들이 다 스케줄링하고 계십니까? 30대에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라이프 플랜을 가지십시오. 인생 계획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돈 계획입니다. 돈의 계획이 있으면 인생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돈의 계획이 다 세워졌으니 이제는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이제는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다 되었으니 이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좁은 시야의 문제, 관심의 몰입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는 뭐죠? 그 사람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무슨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상속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신께서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하면 주여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좁은 소견에는, 이 사람의 집중된 시야에는, 그렇다면 내 이 가장 가슴 아픈 상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는 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앞에서, 예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계셔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들으실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질러서 그에게 얘기하면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를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 두말할 것 없이 결혼인가요? 취업인가요?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그 문제 해결인가요? 그것이 부자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좁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그것이고, 그것이 긍정의 문제이건, 돈이 많은 게 문제이건, 부정의 문제이건, 돈이 없는 게 문제이건, 내 인생의 문제는 그것이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관심의 집중, 좁은 시야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의 집중은, 좁은 시야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의 성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성적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학부모가 됩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인생과 인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매니지먼트 해줍니다. 그렇게 20살이 넘어가면, 그렇게 30살이 넘어가면 그 부모와 그 아이의 관계에는 많은 것이 잃어버려져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 한 남자가 놉니다. 신나게 놉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에 정말 몰입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무엇도 있고,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있고. 그리고 새벽 3시가 됐어요. 옛날처럼 놀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요. 내 아내가 밝은 웃음으로 재밌게 노셨어요? 이렇게 다가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몰입으로 말미암아 큰 공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인생의 균형의 문제. 열심히 사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에게 성숙한 인격과 변화된 영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패키지가 아닙니다. 성공을 사면 나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몰입의 문제는 우리들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청년들에게는요, 우린 아직 다 청년분 아니지만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취업입니다. 생각의 대부분이 여기에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결혼과 취업. 양대산맥이죠. 청년의 뇌는 취업을 생각하면 노동하고 결혼을 생각하면 쉽니다. 낮에는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내 머리를 굴리다가 저녁에는 내 여자친구랑 놀 생각을 하면서 내 머리를 쉬는 거죠. 뭐가 무엇이 이제 침입해 들어갈 여지가 잘 없어 보입니다.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비전,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 설교를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디로 흘러가죠? 그 사람과 비슷합니다. 흘러가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 비전 있는 삶.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 그럼 취업이 되겠구나. 라고 적용합니다. 가치 있는 삶. 그래, 내가 돈 많이 주는 데보다는 보람 있는 직장을 찾자. 사랑하는 삶. 그래, 여자친구한테 잘해야지. 행복한 삶. 그래, 하나님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셔. 근데 애인이 안 생기겠어? 그들의 적용의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늘이 간장 종지에 담기는 순간입니다. 어떤 커다란 얘기를 해도 취업과 결혼이라는 소재 가운데 그저 흘러들어가서 버립니다. 결혼을 하셔서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두 가지로 변주되죠.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단지 취업은 아닙니다. 좀 더 진지해지죠. 뭐예요? 라이프 플랜이 생깁니다. 이제는 신혼부부가 됐는데,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어떤 라이프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이 자식을 키워내고야 말기라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생기죠? 가정에 대한 거죠. 행복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잘해야겠다, 내 아이에게 잘해야겠다, 그래,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인생과 비전에서 얘기하면, 그래,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자. 돈이 없어도 괜찮을 거야. 잘 모일 거야. 잘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저녁은 먹어도 되겠지. 관심의 집중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신이 맞음을 알고, 신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신이 능력 있음을 알아도 나는 그 하늘을 내 간장종지에 담기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갑자기, 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집중의 문제는 우리에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높이 서서 멀리 보십시오. 지금의 내 다음 한 걸음을 보느라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높이 서서 멀리 보십시오. 지금 예수가 하고 계신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이야,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네 지금 문제는 형이 네 유산을 가져가는 게 문제이기보다 네가 그 생각에 빠져서 소모시키고 있는 네 인생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느라 인생이 다 흘려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얼마나 할 일 많은 시대입니까? 취업하고 결혼하면 20대 할 일 다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인격은요? 여러분들 성품은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세상을 향한 가치관은요? 사랑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요? 우리는 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이 문제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작은 문제 하나가 해결된 것뿐입니다. 높이 서서 멀리 보십시오. 인생은 문제보다 넓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버리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는 것처럼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근데요, 인생은 문제보다 넓습니다. 이런 상상,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난 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에 쓰레기들이 잔뜩 밀려왔습니다. 부서진 나뭇가지들도 있고요. 집의 잔재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쓰레기들이죠. 그래서 강이 쓰레기로 뒤덮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이 쓰레기로 뒤덮였습니까? 아닙니다. 쓰레기는 댐이 아니에요. 떠내려 보낼 건 떠내려 보내고 가라앉힐 건 가라앉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과 문제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별거 아닙니다. 떠내려 보낼 건 그냥 떠내려 보내십시오. 품고 가야 되는 건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인생은 계속 가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거대한 댐이라도 만난 것처럼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죽음 이외에 인생에 어떠한 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는 건 죽음 하나입니다.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겠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높이 서서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영혼은 환경에 빠져 죽기에는 키가 큽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환경에 빠져 죽기에는 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발 하나가 빠진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죠? 싫죠? 축축합니다. 차갑습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지저분하기까지 하겠죠. 그럼 되게 불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줄 수 있는 영향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환경의 깊은 계곡에 빠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내가 영혼이 죽게 생겼고 영혼이라는 말이 뭔데? 내 환경이 마치 내 영혼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신다면 그 상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환경에 빠지기엔 큰 키를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높이 서서 멀리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죽음에 서서 인생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창문을 얘기하십니다. 죽음에 서서 인생을 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인생을 죽음으로 표현하십니다.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내 영혼을 취하면 네 인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죠? 무엇이 있냐? 평생 창고를 세운 사람이죠. 부자라고요? 아니요. 창고직입니다. 부자라면 그 돈을 써본 사람이고 그 돈을 의미있게 운영해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업자입니다. 평생 한 게 무엇이에요? 창고 고민하고 창고 짓다 끝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높은 곳에 서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았다면 그가 창고를 다시 세우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절대적인 문제인 것처럼 모든 문제인 것처럼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형의 유사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 내일 이 사람이 죽는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죠? 이 사람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후회할까요? 형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것을 후회할까요? 형의 유산 문제만 생각하느라 내 인생을 다 써버린 것을 후회할까요? 그 사람의 진짜 후회는 뭘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제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높이 서서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서서 인생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 위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위인이시죠?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핸드폰 만들어 파시는 분이 위인이 되신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 선물은 아이폰 4S가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선물은 그 사람이 세계인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몸이 오래 아프셔서 그런지 유난히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넷 기사들이 한국에서도 그분이 했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몇 개를 읽어드리죠.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숙명이자 인생이 만든 유일한 최고의 발명이며 인생을 바꾸는 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숙명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함이 인생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상기하는 동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이 하루라는 살아있음 앞에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동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양육 1단계를 들으시면 첫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질문입니다. 인간은 죽는다. 그럼 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분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엇인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내가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왜요? 죽으면 모든 것을 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잃을까봐 인생의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어차피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유산이 8조이건 9조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과는 이제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전에 3조를 날릴까 4조를 날릴까 고민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조를 날려도 되고 5조를 날려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던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그 돈이 갖는 의미는 그런 기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서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들을 합니다. 하물며 영생을 믿는 우리들이. 언젠가 다 놓고 떠나갈 이 삶에서 여행으로, 우리는 순례라고 인생을 표현하는데 여행으로 다녀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순례라고 얘기하는 건 무목적적인 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순례. 다른 표현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을 찾아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가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나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순례가 인생이라고. 왜? 인생은 유한한 것이니까. 죽은 다음에 돌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 영혼에 대한 일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라는 높은 언덕에 올라와서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올라보십시오.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되게 커 보이는 것. 인생의 작은 문제, 큰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취업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아이의 문제.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유일한 관문이고 내가 패스해야 될 다음의 관문인 것처럼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높이 서서 멀리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수련회를 못 가게 된 다음에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를 해봤는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회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설교가 된 것입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운운에 빵 때리셨습니다. 수련회를 못 갈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이 주셨던 건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하셨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 열받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설교 내 편 준비하고 조짜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한 나를 누군가 한 명이 준비됐다면 나인데 하나님은 내 뺨을 치십니다. 네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이 나서 내가 목회를 잘 못하나 보다라는 되게 의기소침함과 막 이런 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을 갖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이 서서 멀리 보라. 이게 무슨 큰 아무런 그것도 아닌 것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인양 전전긍긍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직장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생의 얼마의 돈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내 인생의 경력 한두 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애 한두 번. 이런 것이 마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게 흔들리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이 서서 멀리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며 영혼아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영혼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동물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동물보다 좀 더 나은 존재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먹고 살기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바닥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 내면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좀 더 나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군집 집단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안정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의 바닥에 만족의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동물의 수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을 갖게 되고 먹고 살만한 직장과 재테크를 해낸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이라는 마음의 바닥에 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요.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쵸? 나는 우리 집 강아지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뻐해주고 잘 먹여주면 그 아이에겐 그것이 천국일지 모르나 나는 그걸로 만족하기엔 숭고한 존재입니다.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먹고 살만해지면 내 인생이 만족될 것이라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속에 있으면서도 왠지 마음의 일정 부분 허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느껴요. 우리는.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또 내 마음에 비어있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린 느낍니다. 그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거기가 마음의 바닥이 아니라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근데요 그걸 외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작년에 아, 내 인생을 돌아보니 직장밖에 없었다. 도대체 난 무엇을 하면서 산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성공했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영혼이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50, 60이 돼보니 내 인생 돌아보니 가족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내 인생을 쓴 게 아깝다는 얘기인가요? 자녀들로 내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갱년기요? 호르몬 작용 아닙니다. 영혼의 결혼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서 내가 진짜 내 자신을 키워내고 내가 있을 때 내 육체가 쇠잔해져도 내 영혼이 빛나는 걸 보는 사람이 그런 것들 없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불편함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 존재감이 넘어오는 그 우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쇠잔해질 때 내 인생이 같이 쇠잔해지니까 우울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셔서는 안됩니다. 영혼이 없이 생활만 남은 나를 발견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나를 얘기하면 생활을 얘기하는 그 지경에 이르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조차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더 나은 생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죽어가 영혼을 갖고 있었으나 평생 자신이 영혼 있는 존재라는 걸 잊고 살아가는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혼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영적으로 만족하려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만족할 거에 대한 설교들은 오늘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건 요한일서에서 했고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는 많은 설교 중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고 영혼의 성숙이 나의 성숙이며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가꾸며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나에게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영혼이란 높은 산에 서면 돈이란 작은 문제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 잔소리를 좀 합시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 중요한 나밖에 없어서 민상이가 없으니까 어떤 남편이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3, 4일을 집에 잘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럼 개선장군이 아닙니다. 죄인이죠. 그쵸? 죄인이에요. 3, 4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온 죄인입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아이랑 놀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잘했더라도 내가 이걸 잘하느라 이걸 방치했으면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선배 세대에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40, 50대가 됐을 때 난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너무 못 썼습니까? 그럼 휴가 때라도 거하게 한 시간도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붙어있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인들, 현대사회 직장인,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저 쭉 직장만 다니면 승진이 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또 영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더 나은 그레이드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준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서관을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됩니까? 도서관 갑니다. 도서관 가야 되고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았으니까 못 해먹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도서관 갑니다. 준비합니다. 시험을. 그렇죠? 그게 영역별 분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영역을 여러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 근데 영혼은?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바빴습니다.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곤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포기하고 예배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포기한다면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직장 바빠서 시험 준비 못했다고 그 시험 나 합격시켜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 바빴다고 내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못 보냈지만 니들이 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일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바빠서 그런 거니까 내가 하지 못했다고 영혼이 여전히 내 영혼은 멀쩡하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쩡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있으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정말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얘기하셨습니다. 주일만 잘 써도 인생이 변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면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오후에 나와서 집중하여 주를 만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히 몇 년간 말씀 성경책 한 권을 띄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느끼고 고민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1년에 20주 15주 정도는 평일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공부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영적인, 혹은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모든 것을 정돈하고 내가 주님과 독대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개인의 묵상의 시간이 확대되어 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포기했습니다. 수요예배 포기했습니다. 금요예배 포기했습니다. 구역예배 포기했습니다. 어떤 봉사, 어떤 찬양, 어떤 예배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시간으로 환원되길 바라서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책무인 꼭 나와라, 수련회 꼭 가라 이렇지 않습니다. 왜요? 각자의 수준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율이 들어갑니다. 왜? 그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 내가 갑자기 모든 것들을 시작한다고 다 나에게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매주는 힘들겠고 예배는 쭉 들이되 모임은 격주로 하겠다. 내가 주일은 충실하겠지만 양육은 오래 쉬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수련회는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자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건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타율적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겁나 두드려 패던 고등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율고등학교를 나왔으니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줄 아네. 이걸 원래 내가 요게 그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 주일 아침 건데 이렇게. 왜냐하면 주일 아침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토요일날. 그래서 자신감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요. 격려로 들리는데 권면으로 들리는데 뭔가 이렇게 평소에 들리면은 책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얘기예요. 원래. 근데 이제는 또 원고도 써놨고 기회도 됐고 하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해롭습니다. 권면으로 들으십시오. 그렇죠?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편한 용어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되는 대로 하십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직장 출근하는 거였습니다. 토익 같은 시험 있는 거였습니다. 익스큐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친구랑 약속을 잡으시더군요. 그래요. 아주 어려운 사람인가 보죠.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상이랑 똑같이 스케줄을 잡으시다가 스케줄을 비는 날 나오십니다. 저는 예배부터 모임까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존 교회 얼마나 시니컬하고 비판적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요즘엔 그런 일을 내가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왜요? 여러분, 안 먹는 것보단 안 좋은 음식 먹는 게 100배 낫습니다. 건강한 교회, 뭐 온누리,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 교회, 우리나라 뭐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 시간 될 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좀 덜 건강한 교회, 안 건강한 교회는 죽을 거 먹는 거니까 안 되고 덜 건강한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게 신앙이 훨씬 더 많이 큽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아닌 목사가 하는 교회, 불필요한 봉사활동이 많은 교회, 사람들도 고만고만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시대의 거성이라고 할 만한 교회 예배만 띄엄띄엄 들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집니다. 이게. 영양 만점의 비스켓 하나를 먹으시느니 도대체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 고등학교 매점의 햄버거를 먹으시는 게 하루 지내시기에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 높이 서서 멀리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이 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의 높이에 서서 내 신앙생활이라는 5년, 10년을 멀리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5년, 10년 해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어야겠다. 내가 10년 뒤에 어떤 신앙인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나가야겠다라는 그 뷰가 필요합니다. 높이 서서 멀리 보시는 습관이 우리가 한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잔소리.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결론부터요. 예전에는 아,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갔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돌아갔을까? 예전에는 제가 도입부에 설명했던 방식으로 상상했습니다. 완전 열받아서 갔겠구나. 운은 좀 빰 때렸으니까, 그쵸? 그쵸? 예수님, 내 형과 나누게 하소서! 삼가 탐심을 버리라. 들으라! 삼가 탐심을 버리라. 얼마나 민망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하나님이 날 몰라준다고 생각했을까? 정말 예수는 다시 처방 안 받겠구나. 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예수님 편이니까 저딴식의 인간이 되면 안 된다라고 또 그 사람 우린 또 몰아세워야 되는 입장에 섰겠죠. 그쵸?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상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띵 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아,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내가 왜 이분 앞에서 돈 얘기를 꺼냈었나? 나는 왜 이렇게 눈을 땅에 쳐박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아, 내가 진짜 생각을 바꿔야겠다. 부끄럽다. 감사하다. 라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동의되지 않는 표정들을 좀 치우시면 제가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동의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상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상상이 바뀐 근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옛날엔 예수님을 화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명이 얘기하니까 아, 저 개념 없는 시키. 내 설교를 듣고도 저런 얘기를 하네. 야, 얘 봐, 얘 봐. 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탐심을 버려.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돌아갔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형님과 이걸 나누게 해달라고. 근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쵸? 마치 여기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잠시 설교를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얘기한 주제에 대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심지어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 때, 목사가 예화를 만들 때는 왜 그러나요? 이 문제를 이가 좀 제대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나의 의로움과 나의 상함과 나의 능력을 믿는데 이 시선만 좁아져서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믿음이 있는데 이 시선만 좁아져서 그 상처 때문에 자꾸 거기만 보고 있는 게 문제니까 그 이 가리개만 좀 열어주고 싶은 풀어주고 싶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그 무리 속에서 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고 계시는 전 예수님이 이를 기대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고 가버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기 때문에 변화되길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라체이기 때문에 이 어감상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망처럼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책망처럼 느낀다면 영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라체의 그 권위적인 느낌을 빼고 한번 이 스토리 자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 질렀을 때 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화되기를 믿으셨습니다. 변화되기를 기대하셨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 저들이 정말 문제라고 비판하셨을 때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만 하시거나 알아들을 수 없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주 그런 어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 상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모르겠지만. 제 상상이 바뀐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이 맞지만 야속했습니다. 이 사람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 그래, 시선으로 옮겨야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면 되나? 제대로 된 시야를 갖자!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야속했습니다. 왜? 힘들잖아. 병 때문에 열이 받았잖아.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야속했어요. 되게. 이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수준의 얘기는 예수님이랑 하면 안 되는구나.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처럼 영혼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내 돈 걱정, 내 건강 걱정, 내가 관계 간에 상처받은 거 이런 얘기 해봐야 예수님이 너 똑바로 못하냐?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느껴졌어요. 또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알겠어요. 조금. 죽음의 참으로 인생을 볼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되게 작아지는 것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내가 영혼으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정정근근했던 생활의 계획들이라는 게 나를 그렇게 억누르지 못하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좁은 시야로 보지 않고 넓은 시야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게 아파서 힘들어했던 아프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했던 그 아픔 자체는 많이 사라지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 문제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구나. 전에 야속하다고 느낄 때는 이런 형이랑의 돈 문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영혼의 문제 같은 걸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고 내가 오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형이랑의 돈 문제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영혼을 해결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을 해결하는 것이구나. 이게 되니까 내가 안 아파지는구나. 알게 돼서 제 상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설교 정말 쉬운 설교입니다. 요한일서 정말 어렵잖아요. 이거 쉽습니다. 쉬워요. 그렇게 눈을 땅에 쳐박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얘기고 초급적인 얘기입니다. 높이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언덕에 올라가서 인생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언덕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들입니다. 근데요, 하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제가 이 얘기가 하기 어려운 얘기는,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해서 무거운 마음만 가지고 돌아갈까봐. 내 첫 번째 상상처럼 못 알아먹은 그 사람이 될까봐. 마치 예수님은 내 이 인생의 생활에 공고한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면 오해할까봐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아픔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정말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해결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약, 빨리 되는 약, 진통제 같은 거, 타이네올 효과, 그냥 형을 불러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러시냐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을 불러다가 그 상속을 준다고 내 문제 중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통증의 문제만 해결되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해결해주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의 아픈 걸 안타까워하셔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높이 서서 멀리 보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 인생은 높이 서서 멀리 보는 거야. 라는 가치나 조그만 문제에 몰입해서 살지 마. 라는 어떤 자기 반성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기 위한 책이지 여러분들에게 삶의 팁을 가르쳐주는 자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했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거기 삶에 매몰되어 살지 마. 네 인생에 닥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돼. 걸어나와. 걸어나올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해결되는 거야. 넌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네 키가 커지는 건 어떠니? 상황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열릴 힘이 생기는 건 어떠니? 나는 그렇게 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고 싶은데. 왜? 환경이 바뀌는 건 한 번이고 또 같은 환경이 너에게 파도로 몰아올 것이면 네가 키가 커진다면 너는 그 개울 사이에서도 처벅처벅 걸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참 묻힙니다. 그렇죠? 생활에 참 묻히고요. 일상과 생활에 대한 생각 외에 생각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과 생활 속에 담겨있는 지금 내 모습이 내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일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더 큰 꿈을 꾸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걸어나와서 내가 일상에서의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만날 때 그 일상 속에서도 매몰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큰 키를 갖게 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쓰십시오. 되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가서 앉아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크고 큰 키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될 때, 변화되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험불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높이 쓰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 얻는 행복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슨 고민이 제일 많으십니까?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십니까? 난 이게 고민인데 그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섭섭하십니까? 그 고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민의 참된 해답이 그 고민으로부터 걸어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일상에 좀 푹 빠져서 살았다면 제가 이 시간 좀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말 그 간단한 두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에 만족되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10여 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